할렐루야. 이런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11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또한 감사의 달로 보내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미리 감사를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과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여러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서든 힘을 내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정말 힘든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찍이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각종 우상과 성적인 타락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아데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아데미 숭배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큰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에 연속해서 부딪히게 되죠. 결국엔 돌에 맞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을 도시 밖으로 옮겨 버릴 정도였으니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동일한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이 사도 바울은 살아났고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의 결연한 모습 속에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디모데의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태 신앙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박해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겨내는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를 누구나 다 받게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성영락의 모든 공동체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불리운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신앙인들로 생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박해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일컫는 말입니다. 종종 악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회자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종말의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있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바라보며 경험했던 시대적인 종말의 현상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나 역시나 말세지만의 모습들은 더욱 악해질 뿐인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숨을 쉬게 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상황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무기력함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시대적인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묘책, 방책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나성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며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단순히 설교나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 내립니다. 이미 다 들었고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읽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세지말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성경,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각각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침, 율법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인 뜻은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는 의미이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책망에는 질책과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벗어난 길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죄를 알게 해준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교정하다, 개선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잘못된 길을 수정하다, 회개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올바른 상태로, 올바른 길로 완전히 돌아서다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란 공의와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고, 공의는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친절과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성령학의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아들과 딸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성문학의 아들과 딸들이여,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온전함과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세지말 종말의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에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며 또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생활 신앙인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성낙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또한 보호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연이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성경의 말씀들을 생명처럼 여기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